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 24절부터 43절까지 볼 건데 너무 기니까 33절까지만 일단 먼저 봅시다. 24절에서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미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버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처음에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내용,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땅끝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시작하는가, 그 시작점이 지금 고넬료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네. 그 지금 이제 마지막 땅끝,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이 세 번째가 뭐였죠?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오늘도 보면, 오늘 본문도 안 해도 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리피트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그 베드로 자기가 봤던 환상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고넬료도 왜 이렇게 했는지 했을 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로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가 가서 니네 집을 다 구원을 받았다, 성령이 임해라, 단순하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아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봐 거기다 대고 목사님 왜 시비를 걸고 그러세요? 그렇죠?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인생을 산단 말이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지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냥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안 가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매일매일 기쁘게 해줄게, 매일매일 불 내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 수만 있나? 불 받아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뛰면서? 일주일도 못 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상들과 매일 어쩌면 단순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복잡한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일을 이루었다, 고넬료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가면서 베드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일로 해서 이방인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넬료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일을 통해서 온 가족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그런 일들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이 고넬료의 집안을, 이방인의 가족을 세워가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 어떨 때 복잡한 일들, 단순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그저 웃지요? 소요리 문답 1번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설득하시는 일을 하시겠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처음 만남이 시작되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어요. 고넬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왔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가족이 다 모여있죠. 왜 모여있는지는, 이 모든 가족이 모여있는데 그 내용을 11장 26절에서 11장 14절에서 나중에, 이거는 11장 14절은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보고하면서 쓰는 말이에요. 한 장 뒤에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14절에서 그가 너와 온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든. 그러니까 온 집안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모여 있다고요? 모든 가족,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한 행동이 뭐예요? 엎드려 절하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말씀을 전하는 자 사도에게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도의 권위이지 똑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대할 때도 비슷한 태도를 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를 옛날로 얘기해서 제사장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목사는 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죠. 목사는 성도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성도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부약 같은 그런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아니라, 단순히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책임이, 말씀을 맡은 자에게 행할 마땅한 존중과 존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를 떠받들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지 살피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한 것이 뭐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게을러지지 않도록,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배고프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에. 요즘에 교회 목사들이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무슨 은사를 하는 것처럼, 저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불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 얼마나 저를 괴롭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안 하진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들길 복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다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해요. 그렇게 좀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교만입니다, 이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뒤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27절부터 29절까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환상 봐서 그냥 가라 그래서 내가 네 집 이방인 집에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왔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 근데 넌 도대체 날 왜 불렀니?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아나요? 베드로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의아해 하더니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베드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를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넬료가 왜 불렀는지를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배경 안에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내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이끌어 가실지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을까요? 안 가실까요? 이루어 가시죠. 그 일을 우리는 궁금해하면서 하지는 설레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의아해 하더니 그러니 왜 불렀어? 대놓고 이렇게 싸우자는 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일을 나는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죠.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이제 세 번째 설명해 주는 거예요. 30절부터 33절까지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까지 계속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앞에서 3절부터 6절까지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당신을 불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이게 30절부터 33절까지가 고넬료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고넬료의 대답이 자기가 어떻게 환상을 받아서 어떻게 이 일을 지금 당신을 초청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33절 마지막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요. 앞에는 누가 있는데 보이는 앞에는 베드로가 있단 말이죠. 자,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어떻게 돼요? 나는 저 목사의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자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니 말씀이 너희 받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7장 가서 얘기하겠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간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나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렇고 이제 3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 이거는 다 읽어보면 좋지만 처음 보면서 읽어볼게요. 34절부터 설교를 성경을 탁 이 여덟 절로 요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제 꿈인데. 설교가 여덟 절로 딱 끝날 수 있으면. 자, 34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느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중심을 보신다.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이게? 사무엘이 다윗을 택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서 막내, 이름 없고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안수하게 되는, 기름을 붓게 되죠. 그 일을 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35절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손을 껴고, 오늘 본문 지금 사도행전 이거는 계속 봐야 되니까 손을 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는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누가 또 해당되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만유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36절부터 41절까지 이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설교의 내용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화평의 복음을 주러 오셨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이 땅에 많은 복음을 주셨다.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복음, 십자가, 그 다음 부활, 마지막에는 심판. 요 네 가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제 설교가 이렇게 네 가지로 딱 요약돼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5분 안에 끝날 텐데. 베드로의 설교는 요거를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약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누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증인, 사도죠. 자기들에게 일단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자기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제 그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에게 임한, 자기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이제 42절과 43절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셨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주요 주제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전체의 첫 번째 되는 주제는 아니란 말이죠. 첫 번째 되는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듣고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증거됐을 때 그때 우리도 화답하는 거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서 관여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실까, 이것을 기대하게 된단 말이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약속했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시작됐지만 이제 좀 지나면 누구에게 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로마로,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던 모든 땅으로 다 이제 전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는 맨날 기도하는구나, 아니면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아들이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루다 보면 지치고 쓰러지고 뭐 소위 얘기하는 번아웃돼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안 돼요, 이런 일들 많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매일매일 다양하게, 매일매일 다채로운, 정말로 버라이어티한 삶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짝꿍이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놓죠. 저희만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뒤집어 놓고, 자녀들이 힘들게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그 모든 일을 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거란 말이죠. 공부 왜 하세요? 지금 성경 공부. 늦은 시간에 쉬면 좋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앉아서 때로는 피곤해서 막 졸린 눈을 일부러 막 띄우면서 지금 운전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의지하지 못해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자동차를 살 때든 집을 살 때든 뭘 할 때 보면 크레딧 체크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크레딧이 어떤지, 그래야지 돈을 빌려주고, 크레딧이 안 좋으면 어때요? 돈도 이자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아깝죠. 그만큼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여준 책이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이스라엘에서 언제,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적 있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오래 가던가요? 금방 배반하잖아요. 광야에서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에어컨 틀어줘, 불기둥으로 히터 틀어줘, 물 줘, 밥 줘, 옷이 해지지도 않고 신발이 해지지도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원망한 건 이스라엘이에요.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게 해놓고서 또 결국은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되겠구나. 이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굳게 잡았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신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아,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내 인생은 반드시 평안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나는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혹시 속상한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이번 주에 속상한 일이 있으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많잖아요. 왜 지신 것 같으세요?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속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죄 때문에 하는 것은 고난을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고 너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든지 매일의 쳇바퀴같이 돌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손길 안에서 나는 감사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그 삶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를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불러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내 인생 힘들지만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힘들지만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힘들지만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시간, 늦은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공부하며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을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